2017년 9월 17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때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지금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주가 또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식, 가장 큰 뉴스는 뭐였습니까? 이렇게 한 주를 돌아볼 때 많은 일들과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떤 뉴스가 가장 큰 뉴스였습니까?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게 큰 어떤 분에게 뉴스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MBC가 파업해가지고 즐겨보던 프로를 못 보는 게 더 큰 뉴스가 됐을 수도 있죠. 또 아까 소개했지만 또 이 가정이 지난주에 또 포틀랜드로 LA에서 이사를 왔는데 이것도 아주 큰 뉴스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가정에게는 또 뭔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또 분기점이 되는 잊지 못할 그런 또 시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뭐 예전 같으면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을 그런 일이고 또 뉴스였을 수 있는데 지난주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아이폰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뭐 한다 해도 옛날에는 이렇게 막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냥 잘 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별로 없고요. 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폰에 만족할 뿐더러 또 이미 새로 나오는 이 신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미리 또 언론에 많이 샜어요. 그래서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미리 알려진 루머하고 뭐 별로 다를 게 없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흥미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아마 제일 큰 이유는 예전에 좀 느꼈던 그 막 새로운 기술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진 것도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티브 잡스가 죽고 그 이후에는 뭐 아이폰 자체에 대한 좀 기대나 또 혹은 뭐 심지어 애플 신도라고 불릴 정도로 애플에 대한 충성심이 많은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손꼽아 기다리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신제품 발표에 대한 이런 기대치도 스티브 잡스 사후에 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보면은 야,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구나,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번에 나온 그 저기 기능을 보니까 옛날에 이제 이렇게 지문으로 이제 아이디를 했는데 이제는 얼굴을 아이디를 한대요. 얼굴을 보고 이렇게 폰이 이렇게 탁 자동으로 열린대요. 옛날에 삼성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사진을 갖다 대면은 열리고 그랬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로 아주 뭐 최신 기술로 해가지고 뭐 분장을 해도 아무리 헐리우드식 특수 분장을 해도 안 되고 사진으로 해도 안 되고 하여튼 뭐 좀 기능이 그렇게 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프레젠테이션 하던 분이 이제 그걸 이제 시연을 하는데 안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그 실패한 순간 갑자기 애플 주가가 확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이거 한번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제품이라고, 이제 새로운 기능이라고 발표했는데, 딱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딱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애플 주식이 갑자기 떨어졌다, 이런 이제 뉴스를 보면서, 야, 이 회사와 이 발표자 개인에게 참 그게 굉장히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되는 자리고 또 시간이었겠는가, 이런 것을 앞에 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게 많이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좀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야, 또 스티브 잡스가 대단했다, 이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제목이 이제 뭐였냐면은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휴식법,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늘 피곤한 당신, 이게 뭐 공감이 돼서가 아니라 그 제일 처음에 딱 화면을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스티브 잡스가 열광한 최고의 휴식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열어본 겁니다. 봤더니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쉰다고 푹 쉬어도 피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휴식 그러면은 몸이 쉬는 것을 휴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뇌가 쉬지 않으면은 진정한 휴식이 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몸은 이렇게 늘어져 있다 할지라도 뇌는 계속해서 뭔가 가동하고 있으면은 여전히 피곤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뇌가 쉬는 것은 아니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더라도 아니면 좋은 곳에 가가지고 피서를 즐기고 또 거기서 쉼을 가지고 휴가를 보내고 온다 할지라도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는 여전히 뭔가 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뇌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핵심이었습니다.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mindfulness라고 이제 이름을 했더라고요. 뭐 뇌휴식법 이렇게 번역을 했던데요. 이제 그 방법이 뭔가 봤더니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는 거래요.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던 그 행동들을 조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래요. 뭐 예를 들어 숨 쉬는 거. 누가 숨 쉬는 걸 의식하면서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도 그냥 들숨 날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의식한다는 거죠.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그렇게 할 때 내 몸의 변화나 또 그 호흡의 온도나 이런 것들을 pay attention 하는 거래요.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뇌의 어떤 피로와 스트레스는 주로 어디서 많이 오냐면은 지난 일들에 대해서 계속 뭔가 연연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그게 이제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뇌가 끊임없이 이제 거기에 반응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순간 내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뇌가 이제 휴식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꾸 매여있고 걱정하는 이게 알게 모르게 습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게 고민이 되는데 해서 막 생각으로 막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재의식 무의식 가운데 그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뭔가 모를 그냥 마음의 불안함, 뭔가 모를 찝찝함, 뭔가 모를 수치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수록 지금 여기에 있는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뇌로 하여금 다른 불필요한 작업을 멈추고 쉬게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하고 이렇게 하고 호흡하다가도 딴 생각이 떠오르고 잡생각이 떠오르면 아 이런 잡생각이 떠오르는구나 또 이제 그걸 또 인지하고 그리고 다시 또 호흡으로 또 들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는 내 주변의 일들 내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pay attention 하는 것 이거라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뭐 이제 불교나 아니면은 뭐 도교나 뭐 뉴에이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이제 명상이냐 뭐 참선 이제 이런 거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제 또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렇게 연결됐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좀 하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를 의식하는 마음 연습을 하는 것으로 쉽게 지치지 않는 뇌를 만들고 마음의 풍랑을 멈춰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마인드풀니스의 목적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어떤 불교나 뉴에이지에서 막 요즘에 많이 하고 하는 이제 이런 명상이나 참선의 방법과 좀 유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오랜 전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묵상이라든지 또 예전에 이제 수도원 같은 데 보면 호흡 기도라고 하는 예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호흡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들숨할 때 주 예수여 날숨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수도사들도 있었고요. 호흡 하나하나 가운데 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런 장소에서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 영성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묵상기도도 있고요. 또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영성훈련의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종교는 자꾸 이렇게 막 비우는 데에만 초점을 둡니다. 내 잡상각, 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풍랑, 머리에 복잡한 거, 이제 이거 비우는데 굉장히 이제 포커스를 두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오히려 채우는 것에 훨씬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보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걱정하지 않고 뭐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는 것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사하라. 그리고 기도로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나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래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매 순간 어디서나 무슨 일이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 그 영어 찬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Count your blessings. 이런 이제 곡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호흡에만 집중하고 있지 말고, 우리 얼마 좋습니까? 아, 들숨, 날숨, 횡격막 이렇게 되는 건 이게 아니라 호흡과 함께 정말 감사할 제목들, 하나하나 카운트를 해보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또 지금 이 순간을 지나면서 감사할 게 왜 없겠습니까? 지금 내 코에 호흡이 있는 것도 감사할 일들이죠. 그것을 하나하나 세워보고, 또 그걸 하나님하고 미주할 고주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요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으로, 그 삶으로 리얼리티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 거기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장 분명한 단위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쪼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을 쪼개 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하루입니다. 하루를 주세요. 해가 지고 또 해가 뜨니 이는 하루.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데일리 브레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번 주간 필요한 양식, 하나님 올 한 해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얼마마다 한 번씩 거뒀습니까? 한 매일매일 갔죠. 아침에 나가서 거둬드리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주시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but encourage one another daily as long as it is called today.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라고 표현된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선물로 받은 하루입니다. 또 이 말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하라는 겁니다. 그냥 품고 있지 말고 던져두고 있지 말고 지금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늘 가운데 매일매일 서로 피차 인커리지하고 권면하고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은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다음에 하지. 아, 내일 하지. 그것이 쌓이면요, 나도 모르는 사람의 대적의 거짓과 괴계에 놀아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일을 하겠습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것,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내어 맡겨드리지 못한 것, 자꾸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의식적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잠재의식, 무의식 가운데 가니까 나는 내 머리로 지금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뇌는 계속해서 뭔가 돌아가는 거죠. 왜? 오늘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 주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속이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현 전도사님 이제 이번에 저희 한국 갔을 때 아버님 장로님을 이제 만나 뵀거든요. 어머니랑 뵀는데 참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이 사업가인지 목사님인지 모를 정도로 막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시고 그래서 회사에다가 교회를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거기서 매일마다 직원들하고 예배를 보시고 또 성경을 계속 읽으시는데 그러면서 뭐 30여 명이 지난 몇 년간 세례도 받고 그리고 성경도 몇 독을 했다고, 5독을 했다고 했네요. 지금까지 5독을 하고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현 전도사님이 저한테 어떤 이제 일화를 한번 얘기해 주시냐면은 뭐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차 타고 가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실 때가 있대요. 이게 무슨 뭐 난폭 운전을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뭐 아멘 뭐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러시고 막 그냥 그렇게 선포를 막 하신대요. 이제 왜 그러시냐. 옆에 있는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고 상현 전도사님도 놀라고 그런 거죠. 뭐 조용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시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러시는가 이유를 이제 들어보니까 운전하시는데 나쁜 생각이나 혹은 좀 원치 않는 마음이나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은 그 순간 그냥 말씀으로 그냥 기도로 자기 입술로 그냥 선포를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불안하게 하는 마음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귀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자꾸 이런 마음이 드네. 어떡하지?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스파이럴로 계속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아, 그냥 덮어두고 막 나중에 또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런 것도 아니라, 아, 지금 드는 생각과 마음은 지금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좀 이상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혹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순간을 넘기지 않겠다는 거죠. 망각의 바다에 가라앉아가지고 잠재의식과 무의식 가운데서도 영향을 끼치도록 그래서 나를 속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더 훨씬 더 귀한 일일 수 있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쌓여서 가라앉아 있으면은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잠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요, 그 전에 그 정말 막 슬픈 일, 힘든 일을 겪고 울다가 잠들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좀 뭔가 깨어난 느낌이 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거든요. 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계속 망각으로 잠재의식 가운데 빠져드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나의 문제와 죄와 그런 감정들이. 하루하루 단위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요 말씀만 얼핏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 오늘 일만 염려해. 그런 이제 메시지로 혹 들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매일마다 괴로운 일이 있을 거야. 항상 괴로운 일이 있을 거야. 아, 그런 말로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을 괴로움에 대해서는 오늘 분량만큼만 염려하고 내일 있을 괴로움에 대해서 또 새로운 괴로움이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가서 염려해. 이런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뭐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 이거 위해서 염려하지 말래요.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신대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뭡니까? 여기 자막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저도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염려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치만, 오늘 분량만 하고 내일 분량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매일매일 염려할 일들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한번 보세요. 항상 염려를 더할 만한 새로운 소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또 염려하고 계속 염려하며 살아가겠지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주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서 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나의 다스리심만을 구하고 나가라. 그러면은 여전히 있는 괴로움들, 여전히 들려오는 나쁜 소식들 가운데서도 내가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내가 나의 뜻을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아둥하지 말고 너는 나의 의와 나의 나라, 나의 다스리심 그것만을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될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호흡을 통해서 걱정과 불안의 마음을 떨치고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걸어가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렇게 보시면요, 이사야서를 크게 3개 혹은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3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이러면은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40장부터가 완전히 또 바뀝니다. 이 말씀이 해당되는 대상도 바뀌고요. 메시지 자체도 바뀝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은 그 앞에 39장까지 혹은 34장까지 있었던 그 분위기와 너무 다릅니다. 그때는 계속 심판의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40장부터는 확 바뀌면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시작을 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흔히 어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어감이 느껴지십니까? 어감이 중요하죠. 당신 정말 아주 잘났습니다. 이거랑 잘났어 정말. 이거랑 다르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어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저는 막 그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이 너무 느껴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무엇을 위로하라는 겁니까? 어떤 것을 위로하라는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앞에서 경고하신 그들의 죄악들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말 듣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가서 외쳐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받았다. 죄를 이미 벌을 배나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때려놓고는 달래는 식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때려놓고 이제 와서 얘 위로하라고 그러시네.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 탓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 하나님을 들먹이죠. 뭐 허리케인이 하나 와도 뭐 하나님 얘기를 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해도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냐. 또 그런 질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혹은 끔찍한 일,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의분을 막 토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있다면 한번 말해보라고 주먹쥐고 이야기하죠. 마치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평소에는 한 번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과 개입하심을 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왜 이런 일을 허락하냐 따져 묻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스스로 거둬들이는 열매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매일같이 줄담배 피워대는 사람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암으로 심판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거두는 겁니다. 매일 술 마시고 스트레스 받고 쉬지 않고 건강 돌보지 않으면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간경화가 올 수도 있죠. 하나님이 치신 겁니까? 저 맨날 술만 마시고 교회 안 다니다 하나님 치셨네.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내 뜻을 가지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윽박지르고 했던 부모가 그 자녀가 성인이 된 다음에 관계가 소원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보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네.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거두시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던, 축복하고 계시던 그 손을 드신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힘이 세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강대국이 없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왜 거두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수 있죠. 아, 그렇다면은, 아, 왜 손을 거두셨어요? 따져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보면은 얼마나 억지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 크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다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쪽에서의 하셔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으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거 하지 않는 것 같으면 막 하나님께 또 따져서 묻고. 이게 우리의 억지죠. 열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시고 노예였던 이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아, 광야에 왔는데 왜 먹을 마실 물이 없냐고, 왜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이 없냐고, 왜 고기는 안 주냐고, 하나님께 주먹을 들이대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셔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분이 지금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놀라운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계셨는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거두시는 거죠. 왜 거두십니까? 괘씸하니까? 너희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자존심 상하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거부당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아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랑에는 항상 자발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저 사람이 나를 끝끝내 밀어내고 싫다고 하면은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막 하는 거는, 그거는 스토킹이죠. 그건 속박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손으로 보호해 주시지만, 끝끝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라니까요.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계속 밀어내면은 그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거두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참 감사하면서도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옥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 동안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은 내 선택의 결과를 영원토록 거두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고, 아니 하나님은 보내시지 않으세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한번 거두시면은 하나님 또 남잔데 혹은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뭐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깨우치고 뉘우치는 이들 또 얼른 달려가서 안으시고요, 조금만 그냥 하나님의 하자만 불러도 그냥 귀를 쫑긋하고는 그냥 달려가시고, 조금만 회개해도 조금만 눈물 흘려도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께 얼굴을 조금만 돌려도 기다렸다는 듯이 쳐다보고 당장이라도 그냥 안아줄 것처럼 기다리시는 분, 그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어릴 때 저는 이제 벌을 많이 받았죠. 저희 어릴 때는 제일 싫은 게 차라리 때리고 말면 좋은데 꼭 막 무릎을 꿇어 앉히고 막 손 들고 있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몸이 막 비비 꼬이고 막 이런,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너무 단련이 돼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교회 페인트 칠할 때도 이게 참 높은데도 참 이렇게 오랫동안 잘 칠했습니다. 옆에 보니까 박 집사님 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 또 벌을 많이 서셨구나. 옛날에 이렇게 많이 회초리도 맞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늘 지금도 기억이 늘 나는 게, 그러면은 꼭 밤에 잘 때든지 그 직후가 아니고 그 좀 시간이 얼마 지나서가 아니면은 꼭 잘 때라도 엄마가 와가지고 애가 안아주시고 상체에 또 연고도 발라주시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도 언제든지 잘못했으니까 정신은 차려야 되지만,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아파하는 것, 상처나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1, 2절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됐다 이제. 이제 끝났어 이제. 이제 끝났어. 빨리 가서 좀 위로해줘. 좀 위로해줘. 이제 필요한 과정 지났어. 그러면서 막 소리쳐 외치라고 막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부터는 막 흥분하셔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3절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냥 위로하고 회복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래서 구하지도 않았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무엇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십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부르심과 사명이 이거였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 부르심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 예수님 오셨잖아요. 하나님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겹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다시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이제 비로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 이게 이 말씀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특히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참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아, 이 모든 것이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구나.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구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후회하고 회귀하고 심지어 고통과 수치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수는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뭔지도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엄청난 절망 가운데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언제든지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내 말 듣지 않고 너희 스스로 그 심판을 자초해가지고 너희 선택의 결과를 너희가 거두어들였지. 근데 나는 마음이 아파. 이제 정해진 때가 끝났으니까 가서 위로해. 위로해. 위로하라, 위로하라. 소리쳐 외쳐라.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힘들었지? 고생했지?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다가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 좀 얘기해 줄게. 막 하나님 흥분하신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구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신음 소리에도 귀 기울이셨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뛰어넘는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에 대한 그리고 우리를 통한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거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때이고 어떤 시즌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어메이징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그것을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많죠. 하나님을 앙망하라, 기다리라, 그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근데 참 이것이 애매한 것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데요. 근데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자꾸 구합니까? 이런 권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렇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희망의 일이든 절망스러운 것이든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 상황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그 뜻으로 자기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신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서는 것,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이 임재가 나의 리얼리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멀리 계신 분을 기다리고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계셨지만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보지 못하고 있었고 대화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을 지금 나의 이 삶의 상황 가운데 다시금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튠인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참 좋아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제가 영어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is it that God wants to be for me now that he cannot be at other times?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What is it that God wants to be for me now that he cannot be at other time? 무슨 말입니까?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풍랑이 일어. 그러면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이때에 나에게 되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겠죠. 평강의 왕자. 내가 지금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그럼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때는 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경험되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임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보자면 하나님 안에 머문다, 거한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뇌의 휴식법, 또 사람들은 하죠. 근데 우리는 멈추어 서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가서 하나님, 지금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내 생각과 마음은 이런데 이 순간에 밖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나의 연약함, 실패, 수치, 어두움은 다 지나갔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십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일 해지면서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가 로시 하샤나, 유대력으로 새해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때가 새해가 되는데요. 유대력으로 5778년이 되는 이제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입니다. 이번 주 중에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기간, 주님 주신 이 특별한 때에 나와 상관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행하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요. 거기에 튜닝하세요. 그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모셔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장 요 순간 이 문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뿐 아니라 내가 지금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또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그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고 대화하고 물어보면서 그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페이지, 하나님과 같은 페이스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밤이나 낮이나입니다. 문제나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바로 이 순간 경험되어야 하고 고백되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지 늘 생각하고 찾으며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